예,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는 금융성 집회 시간인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어가 승리거든요. 이 시점에 여러분 승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엊그제 독일전이 생각나죠. 1차전, 2차전 할때막 선수도 울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세계 랭킹 1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투지를 가지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기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 지인 독일에 계신 집사님에게 경기 마치자마자 바로 페북에 메시지 남겼습니다. 교수님인데 집사님 당분간 몸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또 독일에 유학 가 있는 딸에게 그렇게 남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일본말 하고 다녀라. 일본인인 척 하고 다니라고. 예, 요즘 월드컵을 이제 축구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축구를 가지고 온 세계가 이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전쟁이란 단어만 붙이면 뭐든지 통할 것 같아요. 뭐 취업 전쟁, 그다음 육아 전쟁. 뭐 문화전쟁,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전쟁이란 단어만 붙이면 다 통할 정도로 전쟁 같은 총성 없는 포성 없는 세상 속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제주 선교를 시작으로 7, 8월 국내외 선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모세 오경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광야에 그 힘들고 고단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시고 지켜오셨는데 바야흐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성취가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시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가장 설레이고 또 가장 큰 부담감과 또 두려움,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모세를 뒤이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도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감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문을 보면 언뜻 읽어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이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것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 모세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인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담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담대함에 있어서는 한 담대함, 한 용기 하는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각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 갔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돌아와서 증언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면서 담대함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굉장히 여호수아가 어떤 그 걱정이나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도 뛰어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2절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표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꿀이 뚝뚝뚝뚝 흐러지는 모세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어떠한 평가를 듣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바로 표현이 내 종 모세가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6살이고 이제 12살 많은 언니가 이제 있어요. 큰애가. 근데 막내 이름이 하영인데 아무도 하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은 하영인데 엄마도 아빠도 그 12살 많은 고이 언니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하영이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고이 딸이 중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하영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는 김하영이라고 부른다. 동생이 자꾸 막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김하영 그러더라고요. 나의 종 모세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하영이라고 부른 것처럼 사랑이 가득하여서 얼마나 모세가 충성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다면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큰 부담감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설명에도 보이지만 모세의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였냐면 40년 동안 모세의 그늘 아래서 그를 돕는 수발들던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의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과연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느꼈을 불안감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강을 건너가지고 깃발을 꼽으면은 얻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 플랜카드가 펼쳐져 있어 축 환영 웰컴 어서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너희들한테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전쟁을 불사하고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거의 노예의 후예들이고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없고 가나안 땅은 이제 그 철병거로 무장된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는 무기 하나 변변치 않습니다. 마치 적은 최신형 탱크와 뭐 M60으로 무장돼 있다면 이쪽에서는 옛날 쓰던 뭐 칼빈 소총, M1 소총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도저히 뭐 무기나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첫 번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고 두 번째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첫 번째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했는데 밟는과 주었노니 시제가 달라요. 밟는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아직 밟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거기 주었노니 그래서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완료형으로 표현했을까요? 아직 발바닥으로 밟지도 않았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너희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곧 성취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겠다, 이게 말로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디테일이 있으세요. 디테일. 그래가지고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의 경계를 지도로 쫙 그려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맨 처음에 곧 광야와 그랬습니다. 광야와. 이 광야라는 것은 이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이 남쪽의 네게부 광야로 보기도 하고 더 밑에 애굽 쪽에 있는 광야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남쪽 경계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레바논에서부터 했습니다. 이 레바논은 실제로 지금 레바논의 위치입니다. 우리 교회도 레바논 선교를 가지만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그래서 북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곧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사실은 이제 북동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동쪽을 표현할 때 유브라데 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동쪽 경계를 얘기하고, 그럼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면서 구체적인 지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은 거기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하고 그 앞에 어떤 글자가 하나 있죠? 예, 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정관사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레바논에서부터라고 했는데,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71번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정관사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여기 1장 4절입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표현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곳은 다 레바논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 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거기 또 요단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 요단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요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앞에 보일 정도로 확실한, 눈앞에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을 이 요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 요단인데 이 레바논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육안으로는 레바논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 레바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밟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내가 함께하고 너도 내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뒤에 삼중적으로 함께 하겠다고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거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삼중으로 강조해서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불안함이 뭔지 걱정이 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요영성 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또 권면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과 함께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 5절을 건너뛰고 바로 우리가 익숙하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는 6절, 7절, 9절로 바로 뛰면 안 됩니다. 대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당장 눈에 띄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가 바로 1절부터 5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6절 이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강하고,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6절에는 없지만 사실은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우리 근거가 뭔가 맹목적으로 지금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지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많이 이어져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명령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명령 앞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평서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근거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복음을 제껴놓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만, 그 명령만 우리가 붙든다면 너무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1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 순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있는 위협에 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불쌍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 순간 갑자기 급조해서 생각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후부터 이삭, 야곱, 그의 후손들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몇 군데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6장 24절은 이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는 통과하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땅 얘기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사야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 7장 4절에 이제 임마누엘이 나오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약속이 구약을 관통하고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이제 이 부분은 설교 뒤쪽에서 살펴볼 것인데요.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위임 명령을 하실 때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6절에 말씀하기 전에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분이다.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제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세 가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6절보다 더 강조한 표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면 더 한층 강조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세 번씩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란 걸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약속과 함께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럼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다음 수순 이제 그럼 뭘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바로 이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군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들에겐 무슨 명령을 줘야지 상식적인 명령이 되겠습니까? 전투에 관한, 전쟁에 관한 명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군사력에 관한 문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작전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수립해라. 그리고 뭐 무기를 보충하도록 하여라. 전술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뭐 지형 지물을 잘 확인해봐라. 아, 이런 군사와 군사력과 전쟁과 전투에 관한 명령을 이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전쟁 준비를 완벽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자,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뭐 하라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율법을 지켜 행하고는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제 용감하게 대적을 향해 힘을 내 용기를 내 라고 그 정도의 명령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쟁에 임하면서 너 마음을 용기를 내 적군을 향해서 용기를 내 그 정도가 아니라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 앞둔 상황에서 군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군사 전쟁 준비 잘 하고 무기 잘 준비하여서 전쟁에 이겨라라고 해야지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행해야 할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를 이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전쟁하라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란 것을 바로 이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기를 확충하고 군인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에 잘 나오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떠나지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무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의 그 구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 법칙이 그대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상대로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 한 바퀴, 7일에는 7바퀴 돌았을 때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게 무슨 작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정말 그 초롱성을 마치 대한민국이 독일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이기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잠시 뒤에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8장에 가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 올라가지 않고 방심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군사력, 힘, 수 이런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수천 년 전에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일까요? 설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총성만 울리지 않았지 우리가 전쟁을 지금 다 치르고 있습니다. 뭐 붙이면 다 전쟁이에요. 입시전쟁, 취업전쟁, 사교육전쟁, 육아전쟁, 뭐 무역전쟁, 문화전쟁 다 전쟁. 오늘도 여러분 그 전쟁을 치르다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잠깐 또 준비하고 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전쟁과 같은 이 전쟁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전쟁을 해나가고 어떻게 승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거죠. 힘, 수, 무기, 세력. 이걸 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승자 독식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런 방식 말고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방식의 승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힘세지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 그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인애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여기 7절 말씀 보면 다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가 율법을 넓게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율법이란 것은 당시 그 모세오경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단순히 뭐 어떤 행동 규정이나 규칙만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애굽에서의 족장들의 삶, 애굽에서의 종노릇 하던 일,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광야의 여정 등 그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로,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지가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이다를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멀리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그 문화의 가치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떠나면 이 사람들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어느새 우리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엄몰하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9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라. 마치 그 말씀이 너희의 신체 일부가 되게 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기준이 돼야 되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에 따라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불안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당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그 상황이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맞닥뜨린 이 세상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위협이 올까요? 협박이 들어. 너 그렇게 살아서 그런 가치 따라 살아서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 그렇게 사업해서 너 사업 될 것 같아? 너만 뭐가 별났다고 그렇게 사업하려고 그래? 야, 너 그 대학 나오지 않고 네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지금. 너 그 스펙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협박해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 2012년에 방영됐던 그 미생이란 드라마를 늦게 20개 드라마와 13권의 만화를 6월 한 달 동안 다 띄었어요. 떼면서 거기에 나오는 장그레 사원, 뭐 안영희 사원, 그리고 오상식 과장 뭐 이런 분들을 다 삼일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양의 관점에서 그 드라마를 봤어요. 진짜요. 기도하면서 야, 참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살고 있구나. 거기 보면 뭐 막 차별도 있고요. 막 모욕도 있고요. 막 시기, 질투, 모함, 암투 막 이런 게 아,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라면 저분에게 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막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장 저 문 열고 나가기만 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그런 안달, 완전히 정글 속 아닙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 예수 믿는 거 티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살려고 하면 금방 훅 들어오는 게 뭐 위협 아니에요? 노후 준비 돼 있어? 너 그렇게 노후 준비도 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교회 가서 살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승리를 향한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싸움, 트레빈 왁스라는 분이 우리 시대 여섯 가지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자신, 성공, 돈, 성, 레저, 권력. 이 시대 뭐 다 인정하냐, 돈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기는 물질주의의 세상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문화,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식으로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인용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자막 예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여러분, 여기 13장 5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인용은 그대로 여호수아 1장 5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5절 대 6절에는 뭐예요? 주는 나를 돕는 우리가 담대히 말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뭐라고 이제 선포합니까? 순종하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근데 그 앞에 5절 시작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있는 바를 좋기에 족한 줄로 얘기라. 돈이 이 시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취하라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사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음욕에 관한 이야기, 성에 관한 이야기, 음행에 관한 이야기,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 속에 온갖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성에 대해서 타락한 문화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하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해서 이 싸움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임마누엘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아주 관통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예, 자막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6장 33절 고별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여기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예, 예수 믿으면 막 환난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환난이 있지만은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담대하라. 근데 아까 여기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담대하라. 담대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예수님께서 이제 더 한 번 더 나가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뭘로 이겼어요? 힘으로 권세로 이기셨어요? 권력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바로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 걸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승리를 원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김명식 씨라고 있는데 그분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가사를 제가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예. 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2절 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자,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그 다음에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바로 이어서 찬양하면 좋겠지만 제가 부를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전용호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전용호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승리를 꿈꾸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승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앞장서 이끄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을 관통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저희를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 두려워 용기가 안 나, 지금 지키고 있지 못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거룩한 전쟁을 순종함으로 수행하도록, 특별히 이 땅에서의 그 전쟁의 방식이 세상처럼 힘과 권세, 권력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